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보혈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브레이크드루가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저는 선교팀들 위원들 몇 분과 함께 우리 2박 3일에 우리 캄보디아 우리 선교지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크신 은혜를 주셨고 그런 곳에 참 갈 때마다 우리가 참 너무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살아간다. 너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런 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주일 예배 때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예루살렘 가시면서 이렇게 굳게 결심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감당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것이 쉽지 않은 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너무 쉽게 누려서 그렇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힘들더라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굳은 결심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을 하니까 금방금방 중간에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뭐 예수님도 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음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핍박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53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안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3절에 아주 희한한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조금 섞였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멸시당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천대받고 멸시당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속이 막 비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입관 때문에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매개체가 싫은 거죠.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국 정부가 아편을 풀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중국에서 차를 사가면서 그 대금을 아편으로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 중독자들이 콱 깔렸는데 아편을 준 영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미 선입관이 강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오죽했으면 허드슨 테일러가 여왕한테 편지 보내갖고 아편 좀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들이 거절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거절당한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멸망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성격 급한 걸 보면 한국 사람 피가 이 요한과 야고보를 귀찮아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 민요 아리랑 첫 번째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버려라. 아유, 그런 무서운 저주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 대표 민요예요. 나를 거절하니까 너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절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자존심 숙이고 가서 계속 사랑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 있는데 같은 나쁜 짓도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더 나쁘게 받아들이죠. 역시 사마리아인 놈들은 할 수 없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이 아까운 시간 내서 너희들한테 줬는데 감히 거절을 해? 그러면서 그냥 화가 확 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낼 때 세상 일 하다가만 화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도 화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천국이 말 것 같죠? 무지 싸웁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고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제일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속에 그냥 분노를 품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도와주지 않고 우리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으면 막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가만 보면은 자기 교인들한테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제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건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교인은 안 불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매주일 설교마다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도 순장 좀 해보면 막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순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놈의 순원들이 안 나와. 막 핑계대고 막 힘들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막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뭐 화가 나가지고 주님 벼락은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저런 인간들을 좀 혼내주지 않고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주님한테 속속였는지 생각 안 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속에 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이게 난 크리스천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천 사역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슴에 분노가 쌓였다면 그 분노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주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인종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 열등감과 반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리자는 무서운 종교적인 분노를 가진 제자들도 품으십니다. 주님의 품은 그렇게 넓고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어떤 군대 장성 출신 분이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시고 교회를 하시면서 또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데 여기서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분이 저를 쫄병 취급하고 있어요. 이분.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계급 낮은 사람은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은 또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축축축축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은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을 학생으로 훈계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어요.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빌립 집사의 사역으로 사마리아의 대부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만 있으면은 완전히 또 큰 부흥이 올 도시인데 지금은 성령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은혜의 때, 부흥의 때, 성령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부흥의 때가 올 거예요. 성령의 때가 올 거예요. 그 전이 올 때까지 이렇게 막 지금 당장 내 스케줄대로 안 돌아간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조건을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자도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57절,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얼핏 보면 이런 사람 정말 사나이답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회하다 가끔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속이 펑 뚫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막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까작까작한 사람들만 보다 갑자기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내가 합니다. 목사님 헌금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시간 제가 다 합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놈이 감히 목사님에게 반기를 제가 다 앞장섭니다. 이런 분 보면 그냥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고마운데 예수님께서 이 고마운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요 그냥 얼마나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김이 팍 파지겠습니까? 너는 오갈 데 없는 나그네가 될 각오가 돼 있느냐? 매일 그 다음날 숙박을 어디로 해야 고민해야 될 정도의 힘든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너는 그걸 알고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주님은 장차 전개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지금 이 포인트에서 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교인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순장하겠다는 사람한테 순장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안 나오는 사람 생기고 고맙다는 사람은 없고 막 이런 말을 미리 해주면 아니 순장을 누가 하겠냐고요.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 주님은 그냥 처음부터 대가를 탁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너무 처음에 타협해서 이 사람을 받고 쓴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자도는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턱은 확 낮춰줬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했지만 사람들을 이끌 제자의 수준은 확 높여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교회 문턱은 높여놓고 제자의 수준은 너무 확 낮춰놨단 말이죠. 그러나 제자의 기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과정, 임직되는 과정, 리더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야 합니다. 신학교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목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련되어야 되고 정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보니까 앞사람과는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59절, 6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그냥 확 나섰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 영적인 포텐셜을 본 거예요. 아, 이놈은 내가 좀 키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열두 제자의 반열에 기록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초대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의 차이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주님을 쫓은 것이고 이 사람은 한번 꺾은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그 결단의 차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극과 극을 가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르는 것,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식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 너무 인간미 없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죽은 부친의 장례식은 불신자에 속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아니 기독교가 기본 상강 오륜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부친상 당했겠습니까? 회사에서 있잖아요. 자기 가기 싫은 뭐 이런 회의나 이렇게 했을 때 꼭 멀쩡한 가족 친지들 죽이잖아요. 외삼촌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장례식 때문에 못 가고 한 1년 지나니까 상사가 그러더래. 너 가족 친지가 그렇게 많냐? 지금 1년 동안에 수십 명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진짜 부친상 당했더라면 진짜 그렇게 효자였다면 이 청년이 처음부터 예수님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서 부친상 치르고 있지. 근데 가만 아무 얘기도 없다 갑자기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어이 우리 부친의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의 99% 부친을 핑계대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멀쩡한 자기 아버지 부친상 얘기해가지고 진짜 효자였다면 진짜 부친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거기 왜 앉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주님 따라다니고 구경 오다가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청년은 가장 확실한 핑계로 예수님의 초대를 그 헌신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거든요. 내가 핑계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다 바쁘다 그러는 것은 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은 바빠서 사랑하는 여자랑 데이트 못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아, 나 시간 많아. 지금 갈까? 그거예요. 자기 엄마가 전화하면 엄마 바빠 그러고 다 끊어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하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피곤하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못 가도 골프 안 갑니까? 그냥 눈이 반짝반짝 떠가지고 그냥 착 가잖아요. 이 청년이 핑계를 대고 안 갔다는 것은 부친상이 정말 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직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서 이 핑계되는 사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지 마라. 너의 삶에 내가 최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이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솔직하게 못한다고 하지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핑계하지 않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61절, 62절 보십시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은 해서 아까 사람은 아예 그냥 핑계하고 다음번에 그리고 싹 부친상을 핑계하고 도망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제자는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친한 사람들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쪽 배로 완전히 옮겨 타는 게 아니라 저쪽 배도 양쪽 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적당히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 정도는 이해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의외로 이것도 끊어버리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보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벌써 이 사람이 이 혈육의 정,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애틋한 작별이서 나누다가 아예 제자가 되기로 한 결심까지도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요 너무 보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게 좋아요. 인간적인 정이 이 사람의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자기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밭 가는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는 것에 비교하셨습니다. 어떤 그 농촌 출신 목사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밭 가는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을 때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쟁기를 잡을 때 힘 있게 잡아야 된대요. 다 힘 있게 잡아야 밭이 깊고 제대로 일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쟁기를 잡을 때 아주 힘 있게 잡아야 돼요. 성가대원의 사명, LCS 코치의 사명, 순장의 사명,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잡을 때 힘 있게 잡아야지 느슨하게 잡으면 일도 망가지고 여러분 손도 다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사명과 직무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순장을 맡았으면 순장 모임에 쫙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딱 충성을 해야지 사역도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는 거지 느슨하게 잡고 가면 여러분 손도 다치고 사역도 되질 않아요. 동시에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쟁기 잡는 도시에서 농활 와갖고 하는 대학생들은 쟁기 잡을 때 막 밑에를 본대요. 그리고 막 옆에를 사람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이렇게 하면 막 삐뚤빼뚤 갈린다는 거죠. 제일 앞에 딱 나무 같은 데 시선을 고정시키고 쫙 가야지 이 땅이 제대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집중력입니다. 최우선 순위를 거기다 두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지 말고 부르심의 길을 철저하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 수는 많은데 제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교회가 약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화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핑계대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매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주님, 오늘 제자도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